예, 오늘 설교 본문은 설교 제목은 본문에 나온 그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입니다. 여기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마지막 날들에 대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형제들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야고보서는 아주 실제적인 책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가장 많이 나온 주제 중에 한 가지가 인내입니다. 인내. 야고보서 1장 처음부터 인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한번 1장 가보실까요? 1장 3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에 달려니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통해서 인내의 결과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제 야고보서 5장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다시 인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인내와 오래 참음이 같이 나옵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 로마서 15장 5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로마서 2장 4절에 보시면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성숙한 사람의 표시입니다. 또 오래 참음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어 있죠. 그죠?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성령의 열매가 모두 다 인격적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관계 지향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9가지 각각의 열매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입니다.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그 하나의 열매에 9가지 어떤 양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성경 신자들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단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열매는 관계 속에서 맺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과 담을 쌓고 어떤 산이나 고시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또는 나 혼자 집에서 나 홀로 집에 크리스찬,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신과 상담 이제 학자였던 폴 트리니가 이렇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제 주위에는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인터넷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메다니 침례교회 그 카페에는 회원 가입을 하려면 5가지 사항을 잘 적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현재 출석하는 교회가 어디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 멤버들이요, 집에서 혼자 온라인 설교에 의지하는 온라인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절대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 성경을 공부하고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교회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교회가 매력적이거나 좋은 사람이 많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 교회 모임은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장소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기 싫은 사람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 보기 싫은 사람도 대면해야 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꼴보기 싫다고 다른 교회로 옮기면 그 교회 가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반복됩니다. 문제의 본질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 꼴보기 싫은 사람과 하늘에서 영혼을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내심, 오래 참으심,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다루는 인내라는 덕목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인내는요, 야고보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방금 읽으신 이 본문에서도요,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단어가 인내입니다. 7절에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8절에서 너희도 인내하고, 또 10절에서 보시면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11절에서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계속 뭐가 반복됩니까? 인내가 반복, 인내. 성경은 우리가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고난이 면제되고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한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어떤 고난과 환란의 면제가 아니라 그 환란 속에서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 사도 바울께서도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란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란이나 시련, 고난 가운데서 필요한 성품이,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인내인데, 야고보 사도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언제 인내해야 하는지, 또 왜 인내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언제 인내해야 될까요? 인내해야 하는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상황과 환경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인내하셔야 됩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비는요, 우리의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환경은요, 환경에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있고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7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할 한 가지 모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농부입니다. 농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한마디로 인스턴트의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클릭 시대입니다. 클릭 시대. 클릭 한번 하면 당장 대답이 튀어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팍 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점점 더 급해집니다. 대답을 얻기 위해서 한번 쳐서 안 나오면 계속 두드리고 속전속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더 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참지 못해요. 요즘은 차 추월도 못해요. 겁나서. 그죠? 너무 사람들이 급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하지 않은 직업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농부입니다. 농부. 농부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봄에 씨를 뿌립니다. 여름에 뜨거운 태양을 견디면서 땀 흘려 가꾸어야 됩니다. 하늘을 기다려야 됩니다. 제때에 비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을에 추수를 하죠. 농부는 클릭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당장 얻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농부는요, 씨를 심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수는 있어도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환경을 만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해야 됩니다. 이전에 제 아내가요, 그 약을 복용하고 오딱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옷에 올랐어요. 한 여름철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물집이 생기면서요, 가려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선생님도요, 이건 어찌할 수 없다고 한 1, 2주간 견뎌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인내해야만 합니다. 즉,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는 기다리셔야 돼요. 그 상황 가운데 염려하는 것, 그건 비생산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환경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환경과 분위기는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영역을 벗어난 환경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내하셔야 됩니다. 언제 인내해야 된다고요? 상황과 환경을 내 마음도 통제할 수 없을 때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절과 10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지 않을 때 인내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 9절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니라.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인내하지 못하면 불평하게 되고 또 비방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사람을 섬기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구약의 대언자들을 지금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회개와 변화를 촉구했던 대언자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던 대언자들이 한 일은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는 것이었어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대언자였죠. 눈물로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호세아는요, 창녀였던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끝없는 인내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내가 필요한 사람은요, 대언자들만이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이게 가장 필요한 것도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또 교사와 또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똥은 개도 안 먹는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그만큼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가슴은 애가 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서 6장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인내와 오래 참음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의 표적들을 언급할 때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뭘까요?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했다고 고린도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만큼 변화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더 많죠?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이상하게, 제 얘기지만 마음속에 이상한 분노가 생겨요. 그 분노에 대한 표현이 싸움입니다. 즉 분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일어나는 마음의 현상이에요. 우리는 남편을 향해서, 또 아내를 향해서, 혹은 자녀들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때로는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를 향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들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분노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기대하는 만큼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가장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분노는요, 잘못된 기대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식들을 향해서, 또 환경을 향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우리가 가장 인내해야 될 대상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이 세상에서 가장 참기 어려운 대상이 기대하는 것만큼 변하지 않는 자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공사 중의 인간입니다. 공사 중.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분들이세요. 공사 중인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피해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 이제 인내해야 된다고요? 상황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할 때, 또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을 때 인내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5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 설명할 수 없을 때 인내하셔야 됩니다. 여기 5장 11절에 보시면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욥이 그랬죠. 그때 욥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만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열 자녀를 다 잃었거든요. 온 세상을 다 사라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몸은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그때 욥의 아내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욥기 2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런 고통의 상황에서 고통을 더 증가시키는 여인을 보십시오. 이런 여인을 만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9절에 보시면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어떤 분이요 그 욥의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욥이 좋아하는 것은 다 가져가시고 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남겨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욥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하나님의 침묵. 고난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 고통을 더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인내하는 겁니다. 언제 인내해야 된다고요? 상황과 환경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 그리고 고난의 의미와 이유를 모를 때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큰 대지 두 번째로 왜 인내해야 될까요? 인내에 대한 이유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5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니라.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불의하게 재판을 받고 부당한 정죄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시면 바울스도께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이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인고술이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무신론자가요 좀 객기를 부리면서 강의하다가 탁상시계를 딱 꺼내놓고는 이런 호기를 부렸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5분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저주할 테니까 내가 저주할 때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5분이 지나도 내가 죽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또 하나님은 실패자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5분 동안에 입에 담기 어려운 하나님께 막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인고술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자입니다. 이렇게 막 객기를 부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 어떤 믿음 좋은 파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고술이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을 파크가 보고 씩 웃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딱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실패한 것일까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5분간으로 단축하려고 하는 당신의 시도가 패배한 거 아닐까요? 저는 이 파크의 말이 무척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심으로 제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내하신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오래 참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오래 참으시는 분. 유명한 베드로 3장 9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이 풍성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이 옵니다. 베드로전 3장 20절에 보시면요,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여덟 혼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인내의 기간이 끝나고 홍수 심판이 임해서 여덟 명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그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날이 이르기 전에 오늘 바로 이 지금 이 가운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셔서 그분을 개인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너무 늦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때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농부의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에서. 그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시기를 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인간의 노력으로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함은 육신에게서 또 마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충동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충동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일은 아주 신속하게 일하시지만 그 신속함을 이루기까지 오랜 기간 기다리신 후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소중한 것일수록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다. 귀하게 쓰실 인물일수록 오랫동안 감추어 놓으십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80년을, 다윗은요, 왕이 되기까지 13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무려 수천 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시라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뭐 3인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 하시잖아요. 3번 참으면. 성경은 3인도 아니고 100인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래서 가장 적합한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때로는요,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순간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잘 참지를 못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참지 못해서 자기 아내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베드로도 참지 못하여 칼을 빼어들었죠. 영국의 설교자였던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내게 있는 문제도 큰 문제지만 더 큰 고민은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시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이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참 많지 않으세요? 우리는 참 급한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왜 인내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인내예요. 여러분, 지식을 유입하는 것은 짧은 기간에도 가능해요. 지식은요. 그런데 성품을 형성시키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성품. 여러분,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교육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교육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우실 때도 최소한 3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 후에는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셔서 가르치셨죠. 우리 또한 누군가를 키우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고 견디다가 막 마음속에 화가 생겨. 막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성경은요, 그 화와 분노를요, 그날, 바로 풀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말씀하시죠.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라. 이건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왜 부부가 왼수처럼 지냅니까? 이 간단한 원리를 어겨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글에 보니까요, 너무나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노부부를 소개하고 있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한평생 같이 해로하시면서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봤더니 그 가정도요,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다툰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화는요, 하나님 주신 감정이니까 화낼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부부의 가정의 특징은 무슨 일로 말다툼하고 화내고 그래서 싸워서 말도 안 하고 이따가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해가 지네. 그럼 그 아내가요, 알았어요 하면서 화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노부부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6절 이 말씀을요, 말씀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니더라도요, 형제 자매들 사이에 한번 실습해 보세요. 설교는 적용이 중요합니다. 적용 없는 설교는 무의미하잖아요. 한번 아내에게 시도해 보세요. 자매, 해가 지네. 해 보세요. 한번 시작. 그 자매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풀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분노나 화가 생기시면 그날 바로 풀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인내하는 방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의 오심을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5장 7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또 8절에 보니까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9절에 보니까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을 공의롭게 평가하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한 일들, 우리의 부당한 일들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을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욥을 기억해 보세요. 욥. 주님께서는요, 가혹하게 욥을 오해하고 비판했던 친구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욥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갑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형제들의 비방과 오해에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의롭게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함으로 정죄받는 것보다는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욥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결말, 엔딩, 이거 알지 못한 채 엄청난 시련을 견디며 인내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면, 또 인내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주님께서 주실 그 축복과 결말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곳에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스러운 소망이고 복된 소망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이 오음을 자각할 때 우리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가, 언제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언제나 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면, 그분이 오시는 날, 그분 앞에 설 때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그 어떻게라는 질문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때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의 흉악한 범죄들 막 관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막 배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막 발응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부조리와 끊임없이 억울하고 불행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는 날 소위 사필 귀정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바로잡을 수 있는 시기는 재림하실 때입니다. 정의가 제자리를 찾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나를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상황이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저에게는 99년식 카니발 1 자동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동차에요, 기스가 나건 주차하다가 상처가 나건 누군가 못으로 긁어놓았던 뿌개졌던 간에 신경이 전혀 안 씁니다. 장마철만 되면 운전할 때 조수석에 비가 새가지고 아내가 옆에서 컵을 주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어도요, 그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즐기기까지 합니다. 전혀 신경이 안 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자동차가 연식이 오래돼서 폐차 시킬 얼마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새 차라면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누가 긁고 가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근데 폐차가 얼마 안 남은 차라면 그 자동차에 대한 종말의식이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도요, 폐차될 자동차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새 옷으로 갈아입을 것입니다. 그 소망을 진정으로 믿고 붙들고 계시다면 이 땅에서의 가난은 단지 조금 불편할 뿐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상처와 아픔, 여러 가지 시련들 참고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드러내시고 올바르게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주의 재림이 가까움으로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다 보면 낙심도 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때 마음을 굳건히 하셔야 됩니다. 욥이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남겼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이 어려움과 고통이 왜 왔는지 몰랐어요. 누가 아신다고요? 그분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면 됐어요. 그분께서 아시고 이유가 있어서 고통을 허용하셨다면 그분께서 마침내 나를 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정금처럼 만드실 거라고, 난 그걸 믿는다고,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이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역을 신뢰함으로 욥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역사 속에 다시 돌아오실 때에는 그분은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구절에서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날 그 심판자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내가 참고 인내하며 살았는지 우리의 삶의 결산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결과물을 내놓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내며 살아왔던 결과물을 그분 앞에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인내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사랑장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을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13장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죠? 같이 읽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하나님은 인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오래 참으실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랑은 제일 처음에 오래 참고 또 중간에 모든 것을 참으며 또 제일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퀴즈 드릴게요. 퀴즈. 방금 제가 열거해드린 사랑의 속성은 좀 몇 가지일까요? 해보셨어요? 총 15번 나오면 15번. 15가지 사랑의 속성 중에 무려 3가지가 반복되는 게 인내에 대한 거, 인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속성은 사랑의 문을 여는 첫 단추가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의 마지막 문을 닫는 그 마무리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또 그 사랑을 유지해가는 그 과정에서도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라. 이 표현할 때 거기에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면.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순천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너무도 성품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부를 여쭙고요. 전화로 교제하고 있는 저에게서 너무나 고마운 분이십니다. 근데 얼마 전 그 목사님께서 갑자기 서울로 올라오신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무슨 집회가 있으세요? 무슨 모임이 있으세요? 여쭙더니 아무 계획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차역으로 마중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 그 목사님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저희 안부와 상황을 이제 모르시고 많은 시간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목사님으로부터 앞으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순천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한동안 자신이 어떠한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의 경고를 몇 번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버티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셔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답니다. 뇌경색. 병상에 계시면서 죽음 앞에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에 있어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돌아보니까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형제 자매들을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막 글썽이시면서 간증을 하셨어요. 내가 그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후 2주 만에 회복되셔서 이제 태어나게 되셨고 지금 한쪽 발과 한쪽 손만으로 떠신 후유증이 있지만 다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꼭 당부하셨습니다. 나 형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지체들을 사랑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너무 평범한 진리처럼 들리지만 전 그 목사님의 삶의 인격에서 나온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가슴에 새겼습니다. 세상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마지막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그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어린 자녀들아,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시고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사랑하면 서로 참아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시면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